감사합니다. 네, 기쁨입니다. 덕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37절부터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18장 37절부터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뒤에 이어서 하는 말은 실제로 세상 왕이 아니고 하늘나라 왕이다. 세상 왕은 군림하는 것이 그 왕의 특권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섬기는 것이 왕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사랑의 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라는 말은 영적 세계의 실상, 영적 세계의 그 사실 자체를 말하는 것. 그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는 바울이 셋째 하늘에서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보았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 세상 나라의 생각은 하나님 나라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이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14장 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성부 하나님과 따로 있는 말씀 하나님 자체는 말씀을 가지고 육체를 입은 처음 창조되어진 애창조되어진 그런 사람들에게 새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완성된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오실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이 말씀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것이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 힘센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지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했다. 이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요. 요드해 바브해라고 말씀드렸지요. 저기 보게 되면 요드라는 단어는 넘기다, 바부는 있게 하다, 해는요, 해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넘겨서 우리에게 소리, 말씀을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 이런 여호와라는 뜻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넘겨주어서 우리로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돌의 세계에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지요. 내 뜻은 이런 뜻을 지니고 있다. 자기 자신을 일러주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지요? 6장에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말씀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보이는 세계 속에서는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신앙을 통해서도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라. 이런 것들을 일러주러 오신 분이 진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과 예수라는 말은 단어만 다르지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단어만 다르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 것이지요. 또한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원래 영적으로 존재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돼 있죠. 스케노라는 것은 장막을 치다라는 말이거든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성막, 회막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런 상징적인 회막은 없어지고 실체적인 그런 육체 성전을 입고 밑땅에 거하시면서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돼있지요. 에베소서 2장 8, 9절로 연결하게 되면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렇게 돼있지요. 구원을 주기 위한 진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전해주러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첫 창조는 하나님 스스로 다 해놓고 둘째 창조는 둘째 창조라고 표현할 수 있고 완성 창조, 새 창조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창조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과 동참시켜서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로 16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5, 6, 7절 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 지킨다 테레오라는 말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어떤 행위를 100% 이행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다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간직하게 되면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백한 것처럼 마음은 하나님의 법인데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었더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인데 내 지체 속에 육체의 본성 속에 또 다른 죄가 거한다. 또 다른 육신의 본질상 진노의 성향이 거하고 있더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면 육체의 모든 성향,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고요. 1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육신을 입고 있을 때도 보혜사는 보혜사인데 이제는 육신을 입지 않고 성도 속에 들어가서 계실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저를 보지도 못한다 이런 말은 여기서 보지 못한다라는 이 본다라는 말은 데오레오라는 말이라고 했지요. 이것은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골몰이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야 그 천국이 천국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요. 오늘도 뭐 그 외에 어떤 쪽지가 붙어갖고 왔는데 천국 가는 지도라고 해가지고 뭐 했는데 그냥 우리가 죄인이라고 입으로만 시인하면 무조건 천국을 간다라고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도 일러주고 천국이 무엇인지도 일러줘야 되는데 무조건 죄 이게 죄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을 본인이 모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야만이 영생과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무조건 입으로 죄인이라는 고백 자체는 무미한 그런 소리에 불과한 것인데도 그렇게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진리의 영이다. 영적 세계의 실상을 전해주는 존재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안다. 이 기노스쿠라는 이런 말 자체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로 연합되어서 연합된 본체에게서 나와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로 하셨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감람나무 비유를 했지요.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를 덧붙이면 참 감람나무 진액이 돌 감람나무 가지에 전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진액은 성령은 진짜 참 감람나무의 심정이 전해지지만 열매는 항상 어떤 열매요? 가지의 성향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도 삶의 모습은 마음속에 품고 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는 다 행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왔지만 세상은 전혀 그것에 관심이 없더라. 이 세상은요, 세상 신, 세상 임금에게 복속된, 복종하는 존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요. 다시 이제 18장으로 가서요. 저는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의 뜻을 잡기를 구하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듣지 않는다. 이런 말이지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과 6장 넘어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돼 있지요. 이건 세례 요한은 그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고 율법 아래에서 복음이 오기 전까지 자기 역할을 하는데 굳이 말하면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 이런 말 자체는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쇠하여야 되겠고 복음은 흥하여야 된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율법을 폐하는 것은 율법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율법을 뭐 하기 위해서요? 완전케 하기 위해서. 그런 율법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그림자의 실상이 와야 된다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 6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 45, 65절이요. 44절, 45절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랬지요. 이 헬큐오라는 이끌다라는 말은 그물로 쳐서 물고기를 모으는 것처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 말하지요. 그러면 바닷속은 음부의 고향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음부에서 사망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긴다라는 이런 말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마지막 날이라고도 할 수 있고 완성되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45절 보면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께 듣고 배웠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인식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온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이 보았다라는 호라우라는 말은 아버지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끊임없이 인식하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아모스 8장 11절로 말하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고 주림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냥 주여주여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내 마음의 상태가 변화가 없는데 이런 모습으로 그런 천국에서 나는 천국의 일원이 될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막연하게 보세요. 지금 예를 들면 어떤 종교든 간에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은 극락으로 간다,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간다, 별 말을 다 하지만 사람의 변화가 없이 그곳에 모이면 그곳은 뭐라는 거예요? 이 지상과 똑같다라는 말이거든요. 다만 이 지상은 어떤 사람이든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세계는 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도 없는 세계에서 이 땅과 똑같은 그런 삶의 양태의 지숙이라고 하면 굳이 그곳에서 살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말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요한복음 6장 65절 보시면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지요.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오게 해 주신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모스 8장 11절로 연결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기근을 뭐라는 거예요? 내린다라는 말이거든요. 말씀의 참뜻을 알고 싶은 그런 기근을 내리면 그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이 자기 안에 와지게 되는 것이지요. 진짜 말씀 알고 싶어서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두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막연하게 보험 들어놓듯이 교회만 다니면 된다. 아니, 보통 안 다니는 것보단 나을 수는 있겠지만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느껴지지 아니하면 성경이 가리키는 천국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 진리에 속한 자 아버지께서 마음의 양식의 기근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 메마른 땅에 물을 받아들이듯이 성령의 물을 받아들인다. 38절 보시면요. 요한복음 18장 38절 보시면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이 진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답변을 귀찮아서 않는 게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사람에게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준 줄 뭐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굳이 말하면 진리는 영적 세계의 사실을 말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존하는 세계의 삶의 생활 모습, 그 마음가짐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진리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말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뜻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지도 않고 또한 빌라도도 보게 되면 묻긴 했는데 그 진리에 대해서 굳이 뭐라는 거예요? 알고 싶지 않고 그냥 대화의 하나의 그 이어짐을 위해서 말했을 뿐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그러면 관정 안에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관정 밖에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를 체포해서 빌라도에게 보낸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정 밖으로 나가서 지금 너희들이 뭐 세금 문제라든지 그 백성을 그 소란케 하는 문제라든지 왕이라고 자기 스스로 말한 이런 문제에 너희들이 소론을 제기했지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재판관으로서의 입장을 밝힌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재판관이 죄가 없으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무죄니까 석방을 시켜주면 되는데 석방시키지는 않으면서 죄가 없다고 말을 해요. 물론 이어지는 말 속에서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은 세 번이나 죄가 없다 이렇게 요한복음 19장 4절도 6절도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세상 재판관이 볼 때에도 예수님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었다. 다만 율법의 수호자라고 자칭하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그런 어떤 심리적인 저항을 일으키게 한 그런 죄밖에 없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린 것들을 죄라고 한다면 그것도 죄일 수는 있지만 실제적인 죄는 찾지 못했다고 빌라도가 고백을 하고 있지요. 39절 보면요.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재판을 걸었지만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면 되는데 유대인들의 그 혹시라도 밀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하게 되면 자기의 위치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자라고 이렇게 재판관으로서의 판결에 대한 자기의 결정을 행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그 화해의 일환으로 풀어주자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곧 있으면 이제 우리가 8월 15일은 광복절 특별 사면이 있고 크리스마스는 성탄절 특별 사면이 있듯이 이들에게는 절기 때마다 풀어주는 그런 특별 사면의 어떤 관습이 있었다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요. 40절 보시면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자, 바라바는 강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 조체를 보게 되면 이 바라바는 혁명가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굳이 말하면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 목적을 위해 사람은 사람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거든요.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민족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보게 되면 제자들 뿐만 아니고 그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는 그런 이야기겠거든요. 사도행전 1장 가서 보고 다시 본문 오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보시게 되면 6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복음을 전하고 항상 성경 이 40이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지요. 가나안 정탐도 40일이에요. 40일이 안 되면 몇 년 걸려요? 40년이 걸린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런 천국에 대해서 지금 일러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6절 보시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대니까 하니 돼 있지요.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어떤 나라에만 관심이 있어요? 세상 나라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분명한 것은요,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 나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어쩌면 그 어떤 나라에 소속된 백성으로서 마땅한 의무 혹은 권리일 순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신앙이 뭐라는 거예요? 본질은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신앙인이 뭐 예를 들면 한국이 그 일제 식민지에 있을 때 신앙인이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는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신앙이 뭐라는 거예요? 본질은 아니다. 신앙과 관계없이 독립운동을 할 수 있지만 나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한다. 이것은 결코 성경과 관계없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어디로부터 독립을 원하냐면 세상 임금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해요. 욕심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하는 것이지 그냥 세상적인 나라 자체는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요. 근데 사도행 1장 6절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음에 그러니까 세상 역사도 어떤 나라가 통치하고 어떤 나라가 그 통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도 실제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뭐라는 거예요? 다 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인간의 그 어떤 상식에 어긋날 것 같은 그런 일도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인간의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어긋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다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 상식선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런 무례함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도 누구의 의식의 범주 안에 갇혀 있어야 돼요? 사람의 의식의 범주 아래 갇혀 있어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것을 전도서 7장 3절에 하나님이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 이 굳게 했다라는 말 자체가요. 하나님이 왜곡시킨 것,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상식밖에 없던 일들이 진행되는 것,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구원이 목적이지 너희들의 사람들의 상식에 맞춰서 일하는 걸 목적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실제로 보시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이 두셨으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정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우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었고 또 이 권능은 어떠한 형태 속에서도 자족하는 이게 자족한다라는 건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생각이 없이 열심히 수고하고 했을 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는 수고를 하는 것이 이게 자족하는 권능이고 부모의 심정을 은혜 가운데 놓치지 않는 것이 권능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남들이 볼 때 아주 정말 기이한 남부로 할 만한 힘을 드러내는 이런 권능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래 있죠. 보세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어라 해요, 되리라 해요. 이 한마디 표현이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증인 먹으려고 그래요? 되려고 하잖아요. 되어라가 아니고 되리라거든요. 성령이 너희를 그렇게 뭐라는 거예요? 이끌어 갈 것이다. 성령을 앞서 행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마음속에서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지 네가 말씀을 끌고 가는 삶을 살면은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바울을 그 어떤 애화의 대상으로 삼기가 쉽고 편안한 것 자체는 남이 볼 때는 뭐라는 게 분명히 바울이 했어요. 그러나 바울 주관적으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모은 걸 안다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걸 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풀려고 해도 내가 풀면 왜곡되게 풀 수 있지만 어느 날 내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지만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이 말씀은 도무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손들고 백기를 가지고 투항을 하면 말씀이 모으는 수가 있어요. 풀려지는 수가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해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풀려고 해도 안 푸는 게 성경이고 세상 사람이 볼 때 저렇게 조금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그 입에 닿을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지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 또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자체가 예수와 관계가 있다라고 여겼는데 사람들은 말하면 민중 예수, 민중 구원자를 원했지 영적 구원자를 추구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복음 18장 40절에 예수보다는 누구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라바라고 하는 로마로부터의 독립, 최소한 그렇게 그 밀란을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풀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예를 들면요, 의사는 환자가 아프다 안 아프다 거기에 관심이 있겠어요? 아프든 안 아프든 고치는 데 관심이 있겠어요? 고치는 데 관심이 있어요. 못 고칠 사람에게는 그때부터는 뭐 할 수 있어요? 고통에 관심을 기울여서 죽기 전에 조금 고통으로도 놓여달라고 그때부터는 마약 진통제를 원없이 줄 수 있지만 고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마약 진통제보다 고통을 당하더라도 고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얼마나 편히 사느냐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형편 속에 있어야만 하나님을 얘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까 이것에만 목적이 있다라는 말이지요. 이것이 요한복음 8장 보게 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그 풍류에 비하면 이 땅의 고난은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표현을 바울이 애낳는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도 물론 그러긴 했지만요. 여자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기까지는 무지 힘들고 고통이 있지만 낳고 난 뒤에는 그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뭐가 있다고 말해요. 기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 아이고 하나님 구원도 좋지만 천국도 좋지만 이 땅이 너무 지옥이 힘들어요 이런 고백을 간간히 할 수가 있는데 육신의 몸을 벗고 영적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수류한 것이 하나님 앞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이러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잠깐 힘들게 한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그런 명분 하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요. 자, 19장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19장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군병들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요. 자,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해요. 근데 여기 이 바라바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마가복음 15장과 누가복음 23장 잠깐 보고 19장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 보시게 되면 자 마가복음 15장 6절, 7절, 8절,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명절을 당하면 백성이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무죄한 것을 알고 있고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에서 넘겨줬다는 것도 안다라는 말이거든요. 누가복음 2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9절을 보시게 되면 15절부터 읽겠습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다. 보라, 저의 행한 것은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풀어주겠노라. 18절 보시면,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하여 옥에 갇힌 자라다, 갇힌 자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이제 요한복음 19장 1절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자, 채찍질을 하는데 2절 보면, 군병들이 가시로 멸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돼 있지요. 자, 로마 군병들이 가시로 멸류관을 엮었다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자, 이 멸류관, 근데 창세기, 여기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창세기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 18절, 2절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돼 있지요. 자, 그러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여기 18절 보시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채소인데 땅은 채소보다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주인이 가꾸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채소와 채소보다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자, 그런데 이 세상적인 모든 환경은요, 영적 세계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소품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땅도요. 땅도 원래는 주인이 사람이 갈지 아니하면 그냥 뭐라는 거예요? 들이에요. 그냥 땅이에요. 갈면 뭐가 돼요? 밭이 된다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손대기 시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밭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어떤 사람들이에요? 들 사람들이에요. 뱀의 소리를 좋아하지 하나님의 소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적인 모든 땅도 우주도 다 하나님의 소품인데, 그런 땅들을 통해서 사람, 흙으로 빚은 사람을 지금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그릇된 열심을 낸 것 자체, 율법의 참뜻을 모르고 율법의 열심을 낸 것 자체가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어디 아래 있다고 말해요? 저주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채소라는 양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뭘 낸다는 거예요? 엉겅퀴를 낸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는 게 아니라 지가 원하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살펴보시면, 가시와 엉겅퀴 자체는 뭘 하기 위한 거예요? 땅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보존하기 위한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존속하기 위한 거라는 말이거든요. 채소는 육체의 생명도 존속하는 수단으로도 쓰이긴 하지만, 본질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마음의 소원을 두게 만드는 것이 채소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가시와 엉겅퀴는 하나님이 원하는 양식과 관계없이, 말로는 명분은 하나님 할지 몰라도 그냥 육체의 생존만을 위한 것이 가시와 엉겅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로마서 10장 1, 2, 3절에서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의를 회방하고 힘써 자기 의를 드러내었다고 말하죠. 종교가, 신앙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라면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자기 구원을 자랑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하면 뭘 내고 있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는 거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이 가시를 뭘 만들었어요? 면류관을 만들었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그런 저주받은 존재들을 자기 뭘로 삼았다는 거예요? 면류관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 강도가 뭐 받아요? 구원 받잖아요.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잠깐만 한 1분만 쉬겠습니다. 이게 그 저희 그 아파트 단지에서 전화가 온 건데